야고보서 12번 메시지.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을 위한 실행상의 미덕들 12번째.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야고보서의 마지막 두 단락인 맹세하지 말고 정직하게 말함과 교회 생활 안에 있는 건강한 실행을 볼 것입니다. 맹세하지 말고 정직하게 말함. 5장 12절에서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 정함을 면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우리의 통제 아래 있지 않고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맹세해서는 안 됩니다. 맹세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의지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망각함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함은 거듭남을 통해 받은 신성한 본성에 따라 행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행하는 것이며 우리 자신의 의지와 죄의 본성을 거절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 있는 야고보의 말은 우리로 하여금 마태복음 5장 30절에 있는 주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은 악한 자로부터 쫓아나는 것이니라. 여기에서 주님은 우리의 말이 예예 아니요 아니요와 같이 단순하고 진실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많은 말로 다른 사람을 설복하려고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5장 12절에서 야고보는 그러면 그렇다 하고 아니면 아니라 한다면 우리가 심판 아래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참여한 신성한 본성에 따른 말에 있는 우리의 참된 신실함과 성실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면케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심판에 관한 야고보의 말은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절에서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익한의 헬레어 단어는 아르고스로서 없는 것을 뜻하는 아와 역사를 뜻하는 에르곤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익한 말은 역사하지 못하는 말, 작용하지 못하는 말, 적극적인 기능이 없는 말, 쓸데없는 말, 유익이 없는 말, 열매가 없는 말, 황폐한 말입니다. 심판날에 그런 말을 한 사람들은 모든 말에 대해 신문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일진데 우리의 모든 악한 말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책임이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심각한 경고를 주십니다. 이 경고는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말을 통제하고 제한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5장 12절에서 야고보가 말한 것은 이 서신의 제목인 그리스도인의 실행상의 완전함과 일치합니다. 우리의 말하는 방법은 이것과 큰 관계가 있습니다. 정직하고 제한받는 말은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을 위한 미덕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느슨하게 말한다면 우리에게는 완전함이 심히 부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맹세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한 후에 야고보는 우리로 하여금 심판 아래 처하지 않도록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다 하고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경건한 사람인 야고보는 다가오는 심판을 겪고 잊을 수 없었으며 이 심판 아래 살았습니다. 나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이해를 우리 모두가 갖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전화할 때의 우리의 말도 주님에 의해 심판받을 것입니다. 어떤 자매들은 통화를 할 때 아무 제한 없이 말합니다. 그들은 무슨 말을 하든지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에 의하여 어느 날 심판받을 것을 분명히 알지 못합니다. 맹세함과 제한함 없이 말함에 관해 야고보는 심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신자들은 이것들에 관해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마치 어떤 심판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일단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았으면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약에 의해서 모든 믿는 이들이 그분의 심판대에서 주님께 직고해야 할 것임을 압니다. 야고보가 이 서신을 쓰고 있었을 때 그의 마음에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인의 실행상의 완전함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에 관한 그의 염려 때문에 그는 5장 12절에서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라고 말했습니다. 3장에서 혀에 관해 많이 말한 후에 그는 5장 12절에서 맹세함에 관해 이런 말씀을 주었습니다. 맹세하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 아닙니다. 맹세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정직한 사람은 맹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맹세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정직하기 때문입니다. 맹세하는 사람은 가장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맹세는 그가 정직하지 않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므로 맹세함은 가장의 표시입니다. 그러나 맹세하지 않는 기본 이유는 아무것도 우리의 통제 아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늘이나 땅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우리 자신까지도 우리 자신에게 속하지 않았으며 우리는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우리의 통제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맹세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말이 제한받을 필요가 있음을 봅니다. 5장 12절에서 야고보는 우리가 지나치게 말을 해서는 안 됨을 말합니다. 불필요한 말은 항상 문제를 일으킵니다. 만일 우리가 조심성 없이 말한다면 과장하게 되고 정직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말이 제한받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말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 안에 있는 건강한 실행. 기도함. 계속하여 5장 13절에서 야고보는 교회 생활 안에 있는 건강한 실행으로 나아갑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기도는 우리에게 고난을 참기 위한 주님의 강함을 가져오고 찬송은 우리를 주님의 기쁨 안에 보존합니다. 찬송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또한 시를 노래함, 현악기를 연주함을 뜻하기도 합니다. 기도를 하든지 찬송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접촉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 안에 어떤 처지 아래 있든지 초라하든 존귀하든 슬프든 기쁘든 주님을 접촉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하여 14절에서 야고보는 너희 중에 약한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야고보는 병 때문에 약한 어떤 사람을 언급합니다. 약함은 병들게 하고 병들면 더욱 약해집니다. 14절에서 야고보는 약한 자에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고 격려합니다. 병에 의한 약함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는 것은 청한 자와 장로들로 대표되는 교회 사이에 아무 문제가 없음을 뜻합니다. 만일 청한 자가 교회에게 지은 죄 때문에 병이 났다면 병든 자와 장로들 사이에 철저한 자백에 의해 관계가 회복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름. 14절에서 야고보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름을 말합니다. 두 개의 헬라어 단어가 기름 바르다로 번역되었습니다. 우선 여기와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사용된 알레이포를 기름을 칠하다라는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또 크리오는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또는 선지자로서 의 일을 위해 공식적으로 기름 바름을 뜻합니다. 크리스토스와 관련된 크리오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기름 바름에 사용됩니다. 기름을 바르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부어진 관유인 생명의 영을 교회의 장로들의 대표함을 통하여 병든 자의 치료를 위해 몸에 병든 지체에게 나눠줌을 상징합니다. 주의 이름으로는 주님과의 하나를 상징합니다. 5장 14절에 있는 기름 바름은 장로들만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님과 하나 되어 몸과 머리를 대표함에 의해서 행해집니다. 야고보의 책에서 14절에 교회에 대한 한 번의 직접적인 언급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야고보의 한 번의 언급은 병을 치료하는 소극적인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형제를 돌이키는 것 또한 교회 생활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관한 야고보의 말은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함과 넘어진 자를 돌이키는 소극적인 것들을 포함합니다. 야고보의 관념은 유대교의 것들로 채워져 있었으며 교회에 관한 것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바울은 교회에 관한 것들로 침투되었고 적셔졌으며 잠겨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그의 서신에서 교회에 대해 말합니다. 그의 서신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그 영, 생명, 교회에 대해 깊게 말합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그의 서신에서 그리스도, 그 영, 생명, 교회에 대해 말한 것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실행상의 완전함에 관한 야고보의 강조점에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바울의 사역의 도움을 통하여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의 풍성으로 교회가 건축됨을 보기 위해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 계속하여 5장 15절에서 야고보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니라. 혹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고 말합니다. 기도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기도라는 단어의 일반적인 형태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사도행전 18장 18절과 21장 23절에서 서원으로 번역되었습니다. 15절에서 야고보는 병과 죄를 언급합니다. 죄를 범함은 가끔 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 사함은 항상 치료의 원인이 됩니다. 이런 이유로 16절의 전반부에서 야고보는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기도 안에서 기도함. 5장 16절 하반절부터 18절까지에서 야고보는 의인의 역사하는 간구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오지 않기를 기도 안에서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고 말합니다. 기도 안에서 기도함이라는 말은 엘리야가 주님이 그에게 주신 기도 안에서 기도했음을 나타냅니다. 그는 자기의 느낌이나 생각이나 의도나 분위기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처지나 상황에서는 어떤 종류의 동기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분이 자기에게 주신 기도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16절에서 야고보는 의인의 역사하는 간구에 대해 말합니다. 이는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역사하는 간구의 방법으로 기도해야 함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부담 없이 기도해서는 안 됨을 뜻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엘리야가 기도한 것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17절에서 야고보는 기도 안에서 엘리야가 비오지 않기를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는 기도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흠정역 성경은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도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사실상 간절히 기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엘리야가 간절함으로 기도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엘리야가 기도 안에서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기도 안에서 기도한다는 이 표현은 무슨 뜻입니까? 그는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기 때문에 그가 기도한 기도는 큰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병든 자의 치료를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3년 6개월 후에 엘리야는 다시 기도했고 이번에는 하늘이 비를 주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의 부담을 주셨고 또 그에게 기도를 주셨기 때문에 엘리야는 이와 같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는 특별한 방법으로 기도할 부담이 있었으며 그 부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억과 관찰과 부담에 따라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우리는 마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부담이 있었듯이 어떤 것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오는 부담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기도를 주셨고 엘리야는 그 기도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움직임 안에서 그분의 계획을 따라 엘리야에게 기도를 주셨고 엘리야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기도를 기도할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는 기도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죄인을 진리로 돌이킴. 계속하여 5장 19절과 20절에서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14절에 있는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병든 자를 돌아서게 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의 문맥에 의하면 20절에 있는 죄인은 믿지 않는 죄인이 아니라 미혹되어 진리를 떠났다가 잘못해서 진리로 돌아서 믿는 형제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혼의 구원은 사람의 영원한 구원을 가리키지 않고 하나님의 징계 아래 있는 육체적인 죽음의 고통으로부터의 그의 혼의 경륜적인 구원을 가리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과 히브리서 10장 39절 또한 혼의 구원과 관계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있는 구원은 영원한 멸망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주님의 통치적인 다루심의 경륜적인 징벌로부터의 우리 혼의 구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은 혼을 얻음, 즉 혼을 구원한 혼을 얻음을 말합니다. 주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이 구속되고 구원받고 변형되기 위해서 우리는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혼의 구원 또는 혼을 얻음은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후에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우리가 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혼을 잃으면 우리는 혼을 구원할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혼은 구원받고 얻음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따르는 이기는 자에게 주는 상일 것입니다. 1장 21절에서 야고보는 우리 혼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 장의 문맥에 의하면 우리 혼의 구원은 환경의 시련을 견딤과 욕심의 유혹을 대항함을 뜻합니다. 우리 혼의 구원에 관한 야고보의 관점은 약간 소극적이며 우리의 혼이 새롭게 하는 영에 의해 변화되어 주님의 형상에까지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룰 수 있다고 말한 바울의 관점만큼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5장 20절에 있는 사망에서 혼을 구원함은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육체적인 죽음에 의한 경륜적인 징계의 문제입니다. 20절에 있는 사망에서는 15절에 있는 일으키시니라와 같아야 합니다. 20절에서 야고보는 사망에서 혼을 구원한 사람은 또한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허다한 죄를 덮음은 잘못된 형제를 돌이키는 것이 그를 정죄받지 않도록 그의 죄를 덮는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 야고보에 사용된 구약의 표현입니다. 죄들을 덮음은 시편 32편 1절과 85편 2절과 같이 15절에 있는 죄들을 사함과 같아야 합니다. 5장 20절에 있는 죄들은 잘못된 형제가 범한 죄들이며 그것들은 그에게 사망을 가져옵니다. 어떤 저자들은 5장 19절과 20절에서 야고보가 잃어버린 죄인의 구원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들은 여기에 죄인은 잃어버린 자이며 혼의 구원은 혼을 얻는 문제이며 사망은 영원한 사망, 즉 영원한 멸망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해석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19절에서 야고보는 형제들에게 말하고 있으며 형제들 중에서 누가 미혹되어 진리를 떠났다가 진리로 돌아온 것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사람이 전에는 진리 안에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만일 그가 진리 안에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미혹되어 진리를 떠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미혹되어 진리를 떠났기 때문에 그는 전에 진리 안에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더욱이 20절은 그의 잘못된 길에서 되돌려진 죄인에 대해 말합니다. 이것 또한 그가 일단 진리 안에 있다가 미혹되어 진리를 떠났고 이제 진리로 돌아오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확실히 이것은 구원받지 않은 죄인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에서는 잘못 인도된 신자가 일시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야고보는 20절에서 죄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의 미혹됨은 죄짓는 문제입니다. 그는 미혹되었기 때문에 당분간 죄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를 진리로 데려오는 것은 죄인을 진리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인은 뒤로 넘어진 형제입니다. 혼을 사망에서 구원함. 5장 20절에서 야고보는 또한 그런 죄인을, 즉 뒤로 넘어진 형제를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그의 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야고보가 그를 무엇무엇 구원하며라고 하지 않고 그 혼을 무엇무엇 구원하며라고 말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무엇무엇 구원하며를 그 혼을 무엇무엇 구원하며와 구별해야 합니다. 20절에 있는 것은 혼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이 서신에서 야고보는 이미 혼의 구원에 관해 말했습니다. 1장 21절에서 야고보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심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합니다. 혼을 구원함은 초기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의 전진된 단계이며 변화의 단계의 문제입니다. 초기 단계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들의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더 많이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1장 21절에 의하면 우리의 초기 단계의 구원 후에 우리에게는 여전히 전진된 구원, 즉 우리 혼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5장 20절에 있는 혼의 구원은 영원한 멸망에서 사람을 구원하는 것에 관계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종류의 고통으로부터 그의 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에 의하면 죄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육체적인 죽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믿는 이는 죄를 지을 수 있으며 하나님에 의해 경고를 받습니다. 만일 그가 이 경고를 모르고 계속 죄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징계하실 수 있으며 병들도록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이 병은 징계이며 또한 회개하고 죄를 거절하고 죄 짓는 생활을 포기하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만일 이 믿는 이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의 육체적인 생명을 단축하시는 데까지 그를 징계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이 믿는 이는 죽습니다. 믿는 이가 죄의 결과로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은 그가 영원히 멸망할 것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영원히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은 날 우리는 영 단번에 구원받았으며 우리는 결코 잃은 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믿는 이가 죄짓는 생활 안에 머문다면 그는 병을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 경고받고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를 진리로 돌아오도록 경고인 병으로 그를 징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교회가 어떤 사람을 통하여 이 사람을 돌이키도록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 사람이 죄 안에 머문다면 이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더 심한 징계를 행하시게 할 수 있으며 그를 죽게 허락할 수 있습니다. 아마 당신은 잘못 인도된 믿는 이를 진리로 돌이킬 부담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를 돌이키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에서 그의 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5장 19절과 20절에 대한 합당한 해석입니다. 이 구절들에서 야고보가 말한 것은 영원한 멸망이나 영원한 구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영원한 구원 문제는 우리가 믿고 구원받았을 때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미혹되어 죄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인 병에 의해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일찍 죽는 고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을 때 특별히 고통받는 것은 몸이 아니라 혼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혼에게 매우 실제적인 고통입니다. 그런 고통에서 우리 혼이 구원받은 것은 진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뒤로 넘어진 믿는 이를 돌이킴으로써 육체적인 죽음으로부터 그의 혼을 구원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 구절들에서 야고보가 묘사한 것은 교회 생활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 생활의 소극적인 면입니다. 이 서신에서 우리는 교회 생활에 대하여 야고보가 다른 적극적인 것들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가 교회 생활에 관해 말하는 것이 소극적인 면이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가 이 책에 기록한 것들로부터 많은 적극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실행상의 완전함에 관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